주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다.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짧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 그들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는 달라서 감히 쳐다보기 힘든 그러한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은 나도 이들과 같이 살아야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봅니까? 영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아마 세종대왕을 말할 수도 있고 이순신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사원을 가장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 사원은 영국 왕과 그리고 여왕들이 대관식을 하는 장소이고, 그 왕족들이 결혼식을 하고 또 장례식도 그곳에서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국의 역대 왕들과 여왕들, 그리고 유명했던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 작가, 음악가, 기사, 배우, 왕족, 귀족들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 처칠의 묘도 거기에 있고, 엘리자베스 1세의 묘도 있고, 헨리 7세, 그리고 유명한 메리 여왕의 묘도 그곳에 있습니다. 토마스 파라는 사람도 그곳에 있는데요. 밀턴, 섹스피어, 바이런,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묻혀져 있는 이 토마스 파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묻힌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산 영국입니다 해서 그곳에 묻혀있습니다. 152세를 살았습니다. 그 사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 건물들과 웅장함과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 그들의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압도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의 양화전에 가면 외국인의 묘가 있죠.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곳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영국인입니다.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대할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있는 그 영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영국이 배출했던 가장 위대한 인물들, 그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존경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서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주 특출한 인물들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이와 같은 대단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웅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는, 함께 어깨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보기에는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고 왕족이나 천재나 천재 시인들, 정치가들, 그러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벨은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아주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었습니까? 노아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중에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 방황하였습니다.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아내를 계약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올라오고 집이 없었습니다. 겨우 100세의 아기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은 비참했던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뭔가 특출하고 아주 천재이고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36절과 38절에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호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광야나 산이나 굴로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사람들과는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는 좁은 길을 걸어갔죠. 힘들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진리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시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한국에서만큼은 예수 믿음에는 무조건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좁은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극소수였지만 왕족들도 있었죠.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치와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들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걸 믿고 있었고, 이 땅 위에서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들 대부분은 잘 먹지 못했고 풍족하지도 못했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에 접어든 사람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 정도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기에 좀 그렇지만 톱으로 펴고 톱으로 잘랐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고 유리 방황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기쁨,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 세상은 그걸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두 손을 드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사람들은 영웅들이었으니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 당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나 재능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도 이 사람은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베라와 함께 우상 제조자였죠. 우상 제조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상 제조자로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야곱은 아주 간사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그런 분야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놀라운 일이죠. 15만여 명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무찔렀는데 그 기도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숨어서 탈곡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정작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까지도 기도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적진에 내려가서 적군이 꾸었던 꿈을 듣게 합니다. 그 꿈을 들어보니까 기도원이 내려와서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 꿈을 그 적군이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고 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군요. 독쟁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영웅입니까? 우리가 감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할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으로 살도록 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기록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우리 믿음의 영웅으로 높이 올려놓고 나는 올라가보지 못할 아브라함, 에녹, 노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들도 소유해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열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라 그러며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약한 자들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말하는 것이니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엉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들이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 말씀은요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한 경주자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 이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들은 평만 자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기는 자였다라는 사실. 끝까지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이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비쩍 말랐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잡혀서 죽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끝까지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한 자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보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앉아서 그냥 내가 믿노라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우리가 손가락 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도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그래야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들의 믿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만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내일도 변화가 되어가고 그런 사람이 지금 경주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창세기와 비교해서 보면요, 아벨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가인의 신앙 이런 신앙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그러죠. 그거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왜 받으셨는가 이 속에 다 나옵니다. 그가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말씀을 아벨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가인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관한 것도 방문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냥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아벨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기 위한 아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고난 고난을 삼고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가. 너희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는 누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즉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 이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처럼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서 성을 예비해 놓으신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그렇고 읽어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찌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립니까? 이수재 권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 이유와는 말로 대충대충 살아가도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한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신분입니다. 이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갔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죽었고 세상이 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경주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음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보여준 이것처럼 여러분도 사십시오. 그렇게 음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음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줍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들 앞에 당해있는 이 경주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가다가 보면 힘들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심을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을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이셨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 말씀을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이야기,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듣고 지나갈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벨이 그랬던 그 차원이 다른 제사, 그 이야기는 대충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사람들을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그들도 경주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죠.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푸념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힘들죠. 그러니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푸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죽음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길, 이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큰들 대구 임신동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슬람권의 선교 전문가죠. 저는 하루에 순교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제가 좀 뜨겠습니다. 하루에 순수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280명이라고 그래요. 또 오늘도 280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IS 그 나쁜 놈들이 게이를 붙잡아가지고 죽였죠.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엄청 떨어뜨렸습니다. 포장을 안 죽었습니다. 논맹이를 던져가 투척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죽이를 당해서 똑같은 방법을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28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귀환을 우리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주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은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헐벗고 유리하고 도망다니고 파형을 당하고 짐승이 밥이 되고 했던 그들의 귀환은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준 이 자유와 편안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하는 선수는 울려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충돌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벨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 제사를 차원이 다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가인, 내 형 가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유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이 믿음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그들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들이 맞으러 나올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평범한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길을요. 그들을 어떻게 할 사람, 어떻게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스러워 하면서도 왜 힘들어 하면서도 왜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배고파하면서도 이 길을 꾸게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길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속에 그 그 바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 너무 힘들고 가시밭이 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길 바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시온의 대로 그 대로가 그 속에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을 보니까 옆으로 잊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유혹을 해도 그게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쪽에서 살펴볼 겁니다. 아무쪼록 출발한 경주, 이왕 시작을 한 경주이니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멋지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경주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